네, 지난 시간 성막에 관한 규정 탈출기 25장 1절에서 31절 17절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동 장막을 만드는 이야기, 그 만드는 규정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막이라는 것은 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는 것의 어떤 기초가 되잖아요. 기원이 되는 건데, 근데 잘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막의 제단, 그러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는 공간 구분의 개념은 바로 유다교인들의 히브리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독창적인 유일한 유닉, 그러니까 독창적인 독, 뭐 그들만의 어떤 모양이 아니라 이 장막 제단의 모양.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 거죠. 지성소 안에는 계약의 궤가 모셔져 있는 거죠. 거기는 정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 대사제를 하더라도 1년에 딱 정해진 날만 들어갈 수 있는 오롯한 하느님의 장소. 그게 지성소고, 성소라는 것은 그 지성소의 바깥에서 장막을 이제 커튼을 치고 그 바깥에서 이제 사제가 들어가서 그 앞에다가 이제 뭐 제사 음식도 놓고 나오고 하는 그런 뭐 촛불도 켜고 하는 그런 성소. 그두 가지로 나뉘는 그 성소의 구조. 그래서 뭐 지성소, 지금은 이 지성소가 어디쯤 되냐라고 묻는다면, 뭐 지성소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건물 양식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기 좀, 왜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지성소, 지성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경직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지향하긴 하면, 어쨌든 그래도 굳이 설명해 보자면, 감실 정도가, 성체가 모셔져 있는 감실 정도가 지성소의 개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붙여본 것이고, 굳이 그렇게 뭐 거기를 가장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라 해서 뭐 거기서 막 기어다녀야 되고, 막 고기도 들면 안 되고, 이런 식의 경직스러움은 사실은 뭐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장막 제단의 모양, 성소와 지성소로 공간을 구분하는 모양은 바로 이방 신전의 이교의 성전 구조를 따라왔다는 것. 이 시리아 페니키아의 성전 구조에서 이 모양을 따왔다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는 유일신 하느님을 모시면서 오히려 그 하느님을 모시는 성전의 구조를 이교의 신전에서 따왔다. 뭐 어찌 보면 뭐이 히브리인들 유다교 초창기의 어떤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죠. 어쨌든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된 성막과 성막 앞에 또 기둥들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요. 그 기둥들은 또 가나안의 신전 형태와 유사하다라는 것. 뭐 신전 앞에 기둥 있는 거는 어딜가나 비슷하긴 합니다만 굳이 뭐 말하면 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지간에 이교의 성전 구조를 따왔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가 후대 솔로몬 성전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공간을 구분하는 이 장막, 이 이동 장막의 구조를 솔로몬 성전에 그대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중에 솔로몬 성전도 입구 앞에다가 두 기둥, 청동으로 된 두 기둥을 세우면서 그런 이교의 신전의 형태를 이렇게 닮아 있게 되죠. 어쨌든 이 같은 장막 제단의 형태. 그 이교의 성전의 모양새를 따온 장막 제단의 형태는 이스라엘의 종교 전통이 바로 가나안 종교 활동에 그 이교의 종교 활동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라는 걸 짐작하게 해주는 거죠. 묘하죠. 그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만든 성막, 그리고 구약성서 전체를 보면 유다인들이 철저하게 유일신 하느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섬기고 있지만 섬긴다고 하지만. 이, 그 하느님을 섬기는 핵심이 되는 그 성전 장막이 이교 성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서 그렇게 볼때이 유다인들의 유일신 하느님이라는 사상이 처음부터 확고했던 건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동 장막의, 이동 성전의 형태에서도 우리는 그이 유다교 유일신이 발전되어 왔다는 것. 처음부터 그렇게 굳건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에서 또 유일신 하느님으로 발전되어왔다는 걸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성막 안의 집계에 대한 설명도 하고 성막 안에서 활동하는 사제들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성막에 대한 규정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막에 대한 이런 규정들은 탈출기의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설명들은 탈출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지만 성막을 어떻게 하고 성막 안에 어떤 지피가 어떻게 되고 뭐 성막 안에서 사제들이 어떻게 활동하고라는 이야기들은 탈출기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성막이 나중에는 솔로몬 시대에 가서 이제 성전 하나의 건축물이 되는데, 성막과 성전의 뭐 가장 큰 차이점은 성막의 이동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유목민 시절의 유다인들에게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성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시대의 성전과 사실 맞먹는 똑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성전이 뭐냐라고 하면, 구약에서 첫 번째 성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솔로몬의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거는 건축물로서의 어떤 첫 번째 성전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만, 단지 그냥 부상적으로 첫 번째 성전이, 이 히브리 백성의 첫 번째 성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바로 탈출기의 이동 장막, 이동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꼭 사실 그런 것이 이 이동 장막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활동 때만 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걸 버리고 바로 딴 걸 지은 게 아니라, 이동 장막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도 여호수아기 그리고 판관기 그리고 다윗 왕 때까지도 이동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성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절 때는 이동 장막을 자주 펼쳤다, 걷었다, 펼쳤다, 걷었다 했지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는 이 이동 장막을 어떤 한 군데 지역에다가, 뭐, 오로지 한 군데는 아니었습니다만, 뭐, 한 군데 지역에다 되도록이면, 이제는 고정시켜 놓았다는 것이고, 그 가장 이동 장막을 오랫동안 고정시켜 놓았던 장소는 바로 실로라는 지역입니다. 나중에 뭐, 사무엘기 보시면, 엘리라는 마지막 판관과 사무엘 예언자가 이 살았던 그 지역이 바로 실로가 되고, 그 실로의 이동 성전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성막만이, 이동 성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낭만이 있습니다. 무슨 낭만이냐면 바로 없이 살던 시절, 그 가나안 시절의 종교적인 낭만을 성막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탈출기의 성막은 어떤 의미에서는 열왕기의 성전과 대립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 시절은, 뭐, 물론 성막 시절에도 민수기를 보시면, 뭐,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벌을 받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광야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훨씬 더 하느님을 충실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크게 가진 것이 없었고,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어떤 평등함을, 공평함을 유지시키는 그 자연 환경 때문이었다는 거죠. 항상 이동해야 되는 광야의 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재산을 축적할 수 없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짐을 짊어져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짐을 오롯이 이렇게 다 넘기기에는 광야의 척박한 환경이 그걸 갖다 허락하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이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자기 짐을 지고 걸어가야 되는 그 광야, 그리고 어떤 누구도 재산을 축적해봤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나눠 먹어야 되는 그 광야, 예. 그 자연 환경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뜻을 따르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 하지만 성전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성전은 왕 중심, 그 기득권 사제들이 중심이 되면서 그 중앙 집권의 어떤 정신적인 역할을 하면서 재산을 기득권 세력들이, 권력가들이 모으게 되는 중심의 성전이 서게 되죠. 그래서 성막은, 레위인들이 중심이었다면, 그 초반에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었던 순수한 레위인들이 중심이었다면, 성전은 이제 왕이 중심인, 그 왕과 결탁한 사제들이 중심이 되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성막이 백성들의 하느님이었다면, 성전은 이제 왕의 하느님, 기득권의 하느님, 그러니까는 무서운 하느님으로 어떤 후퇴하는 모습들을 사실은 건축물 성전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32장 1절에서 6절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잘 아시는 재미있는 부분이죠. 시나이산에 올라가는데 40일이 넘어도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으러 가고 싶지만 모세가 올라갈 때 이건 거룩한 장소인, 너희들은 아무도 따라 올라오면 안 돼 하고 모세가 이제 금을 그어놓고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결국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여기고 신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그 무취를 모아서 불 속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어준 신이다라고 이제 모십니다. 그래서 소, 뭐 황금으로 비유되는 금송아지는 바로 농경사회에서 풍요를 보장해주는 뭐 밀농사든 뭐 논농사든 농사 짓는 모든 곳에 소라는 것은 밭을 일구는 논을 일구어주는 땅을 갖다 갈아주는 너무나도 귀한 짐승이기 때문에 풍요를 상징해 주죠. 그래서 바로 이 금송아지는 농경사에서 풍요를 보장해 주는 바알이라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바알 신을 지금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아직 광야에서만 살았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백성들이 바알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바로 탈출기가 후대에 적혀졌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중에 탈출기를 최종적으로 편집할 때 모든 것을 나중에 다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승들이 있었는데 그런 전승들에다가 이후의 시간들의 흐름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기억들이나 기억하고 싶은 사건들을 그 전승에다가 이제 그 구약의 사가들이 편집하면서 갖다 붙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탈출기의 시간을 그래서 후지의 저자들이 편집하면서 탈출기 이후의 시간의 관점이 이 탈출기 시간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탈출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편집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시간들이 탈출기의 사건에 영향을 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우면서 먼저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정신을 자신에게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단과 베텔이라는 자신들이 만든 성소에 뭘 제일 먼저 세웠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웁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 탈출기의 편집자들은 아주 안 좋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사건과 시나이 산 밑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의미상에서 그래서 직접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이제 하느님이 막 진노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땅을 세웠을 때 이제 왕국을 세웠을 때 단과 베텔이 금송아지를 세운 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라고 이 탈출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탈출기 저자들이요.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좁은 의미에서 우상숭배 사건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종교 혼합주의의 사건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를 찾아가는 하나의 여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여정으로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사건으로 보는 것은 이 사건 자체를 하나의 죄로, 죄악으로 보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느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풀어보면 수송아지를, 황금송아지를 세우긴 했습니다만 그 형상 자체가 바알신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죠?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준, 우리를 탈출하게 되어준 하느님을 갖다가 그 수송아지를 통해서 숭배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수송아지 형상을 통해서 하느님을 찾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교에서 나왔지만 그 속에서 백성들은 하느님을 보고자 한 거죠. 성전이랑 똑같잖아요. 성전도 성소와 지성소, 기둥들은 이교에서 나왔지만 그 속에서 백성들이 하느님을 보고자 하는 욕망과 사실은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유다교라는 종교는 처음부터 유일신교가 아니었다는 것에 방증이다라는 겁니다. 유일신교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처음에는 여러 신들 가운데서 하느님 한 분을 택한 겁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하느님을 택하겠어. 정의로운 하느님을 택하겠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고자 하는 하느님을 택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느님과 계획을 맺겠어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택했지만 그렇게 했는데 가나안 백성과의 공존 속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완전히 거기 사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전멸시켜버리고 학살하고 거기서 유다인 백성만 산 게 아니라 사실은 전투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계약을 맺으면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히브리 백성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공존 속에서 그들은 하느님과 이방의 신을 사실은 함께 믿은 겁니다. 하느님도 있고 바알 신도 있고 그런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을 사실은 한참 동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왕당이나 절에 한국의 대웅전, 절의 대웅전에 가면 여러 부처님이 모셔져 있죠. 이런 부처님, 저런 부처님 막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것처럼 여러 신을 모시고 섬기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혼합주의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유다교는 이제 그런 거침의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전통 안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신을 믿어야 될지 모르고 신을 찾아가는데도 이제 헷갈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게 하느님일까요? 저런 게 하느님일까요? 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실패와 좌절의 뭐 그런 연속 안에서 진정한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신학자는 이 과정을 죄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너무 좁은 해석이고요. 넓게 볼 때는 뭐 한 인간의 어떤 신앙의 여정이라고 해도 충분히 뭐 말이 되죠. 그렇게 하느님을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신의 이름이나 형상이 우상이냐 아니냐를 결정되는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극단을 더하면 내가 아무리 가톨릭 신자이고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정작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라면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사를 나와서도 미사하는 그 머릿속에서 하느님보다 더 돈을 높이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톨릭 신자를 하더라도 우상 숭배자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우상이라는 것이 뭐 바알신이라든지 다른 이름을 갖는 다른 형상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신들이 우상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우상이 아니야. 우상은 바로 너희 인간들의 욕망이야 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겁니다. 그 우상의 신을 만드는 건 인간들의 욕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느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그 이방신이 아니라 말을 바꿔서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과 인간의 욕망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하느님이 특정한 형상이 없다면 그러면 하느님을 황금소로 표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죠? 황금소를 통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소를 통해서 형상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그런 하느님을 알면 안 될까요? 그 형상을 가지고 황금소라는 형상을 가지고 하느님을 잘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충분히 물을 수 있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조금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황금소를 통해서 하느님을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의 감각은 자신의 감각 안에 잡히는 형상을 나중에는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걸 추구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결국 황금소를 통해서 보고 믿고자 한 하느님은 잊어버리고 황금소 안에 이렇게 두려고 했던 보이지 않는 형상을 잊어버리고 황금소라고 하는 시각적인 감각에 자신의 신앙이 사로잡히게 되면서 그리고 황금소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물질의 상징, 풍요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황금소의 이미지에 사로잡히면서 이제 그의 신앙은 황금소가 보여주는 풍요로운 재물이라는 것에 잡히게 되어서 욕망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전통은 그러한 세상의 형상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에게 고유한 이름을 붙이게 되면 인간의 언어라는 그 한계 안에 하느님을 잡아놓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 무한함을 유한함 안에 잡아놓는다는 모순을 저지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느님의 무한하심은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하느님을 잡아두면 안 된다. 그 또한 우상숭배다. 그래서 하느님을 물질 세계의 형상을 통해서 믿고자 하는 것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지향되어야 될 무엇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뭔가요? 라고 그러면 십자가는 조금 다르죠. 십자가는 그 소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본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추상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뭐 재물을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안에 있는 희생, 사랑, 보이지 않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는 뭐 마찬가지로 형상이긴 합니다만 십자가라는 형상은 그 형상을 통해 추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하신 또 하나의 심볼, 상징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황금소의 모양과 십자가는 전혀 다르죠. 황금소를 통해서 우리는 물질을 보게 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과 그 죽음 안에 있는 희생, 사랑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 예, 그래서 알고 계시고 여튼 구약에서는 수많은 이방신의 이름과 형상을 우상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우상의 본질이 아니라 그런 형상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망 가득한 인간의 마음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 숭배의 핵심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정의 하느님은 이런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그 마음에서 기존의 무서운 하느님을 포함하고 있던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일정 부분 제거하려고 하고 그 욕망을 공평함이라는 입장에서 다시 나누고자 한 시도가 정의의 하느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도가 나중에는 선민사상이라는 그 민족 안에 또 머무르게 되는 모양들을 보여주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이어가겠습니다.